이 시간 함께 선고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청각과 이성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이 말씀이 최초 기록되어진 그 의도와 배경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의 어떠함을 충분히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으타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 만나시는 만남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그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다가 그 만남의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몇 번 보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건이었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인지 그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의 말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2절 이하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라는 새로운 사건을 소개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3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은 누구의 말이지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누구의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한 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사건을 쭉 설교했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사건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사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보낸 목적, 사도 요한복음을 써보낸 목적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써보냈습니다. 바로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중간 결론부처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바로 그 의도 때문에 예수님을 탁월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나가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으로 땅에서 난 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난 이라고 할 때 그러면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바로 땅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났다고 말하지 않고 왜 땅에서 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세상은 보통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타락한 아담의 실존적인 상태,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왕도라는 이런 상태를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인간이 출현한 곳,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왔는데 땅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땅에서 난 이는 누구라 그러니까 좁게는 세례요한, 그리고 넓게는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관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 바깥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요한도 이런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사람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도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를 보내서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세례요한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했지만 이런 한계는 세례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새 언약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기 전에 시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멀리서 바라보았던 모세나 다윗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다는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한계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시대 한계를 가리켜 모형과 그림자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실 정도였지만 세례요한은 이런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의 증거가 아무리 탁월해도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인자처럼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온 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인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위에 계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래 위 세상과 아래 세상은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위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죠. 영생의 나라죠.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래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죽음이 왕노릇하고 죄와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단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철폐하신 것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위 세상과 아래 세상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한계를 철폐할 수 있는 길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야곱의 사다다리를 말씀했죠.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해서 요한이 봤던 사닥다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걸음으로 인해서 위와 아래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분은 증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죠.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보고 들으신 것은 선재하신 경험, 그러니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경험을 우선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충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경험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는 말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단절됨이 없는 지속적 교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세상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증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존재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모든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는 자가 전할 수 없죠. 그죠?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합니다. 대통령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 보낸 특사처럼 행사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6장 5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세계에 영원히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 거짓된 세상에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 무능한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무지와 암흑의 세상에 빛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성령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량 없이, 측량할 수 없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면 예수의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단의 말씀이 되지만 예수의 말씀은 제가 전하는 설교와는 다른 근본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초적 의미에서, 원론적 의미에서, 근원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하고 위에 있는 것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절대적인 말씀이 아닌 과장법입니다.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과장법이에요. 왜 제가 과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말씀은 실제로 단 한 사람이 없다,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없다는 말씀은 첫째로, 모든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본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종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항에 있는 물고기한테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먹지요. 30cm 밖에 되지 않는 어항 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가 수억 광년을 달려가서 있게 되는 화성에 지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격차도 이처럼 큰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말씀은 땅에 속한 자는 본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힘은, 이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지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거듭남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지요? 지정의가 각성된 거지요. 지정의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꺼워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데, 이처럼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참되문이시죠.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참되시라는 사실을 인쳐주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늘의 증거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진리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희가 벨직 신앙고백서 3조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험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는 시험과 논증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어떻게 무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진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사고 능력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시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성이라는 잣대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실제로 개척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자성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인 것이죠. 자,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했죠? 그분은 땅에서 난 자유능가는 다르게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늘의 일을 증언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했는데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그 탁월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킨가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만물의 기원자요, 만물의 출처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심판할 능력,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어떤 것도 그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또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동해 가실 때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본인이 안 가면 위임장을 써주죠. 그죠? 위임장 써주면 인감 도장 찍어서 인감 증명서 발급해 줍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지요. 물론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회개보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일관되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36절에서 말씀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선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래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생 이렇게 부르지만 문자적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 그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신적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신자는 그것을 이미 앞당겨서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 구절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어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로마서 첫 장인 1장,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도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앞과 뒤를 감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순종, 즉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이런 사실이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야라는 말씀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보여줬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삶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할례 언약으로 확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실제로 드리려고 하는, 물론 드리진 않았지만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창세기 26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의 기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기사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진술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찾아보시면은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의 진술은 또한 창세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구조를 로마서에서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언급하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 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연합된 신자로서 삶을 살지만 인간의 죄성의 그 적나라함 앞에 우리는 공고한 자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그런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8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장 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모임에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유력한 한 그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 분이 한 면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면이 있고 한 면을 보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볼 때 한 면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해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반대적인 면, 그 반대적인 면은 뭐죠?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종교적 열심 중요합니다. 미사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면, 정말 그가 자기 유익을 쫓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썩어질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신뢰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설교 잘할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성경 공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를 믿되 진실되게 믿으셔야 돼요.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전 무게를 주께 온전히 싣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삶이 너무 편해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런저런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주기 때문이죠, 항상. 왜 우리가 소신발언을 하지 못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육에 여전히 이끌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 참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믿으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사랑을 말했는데 세상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긴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과 정죄하리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고 있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임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비하면 마치 태양에 비교하면 촛불과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라고 시편 90편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2편 기자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은 시편 2편 12절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철장은 철퇴를 가리켜요. 철퇴. 철퇴로 질그릇 부시듯이 다 부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반역한 자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은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했던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때로 혼을 냅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죠, 때로?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지요.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자신이 보낸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될 필요성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첫째, 죄의 무서움을 깨닫기 위해서 죄에 대해 맹렬하게 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에 대한 뜨거운 찬송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1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노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면 우리의 삶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아들을 믿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의 진노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이유가 뭐냐? 우리는 화를 낼 때 어떻게 내죠? 급하게 화를 내죠, 그죠? 짜증을 내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이유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이기 때문이고 그 오래 참으신 이후에 화를 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 화에 복받쳐서 성질을 부리는 비인격적인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화를 내기 어렵고 설사 정당하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변덕스럽거나 때로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이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도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어떤 죄나 오류도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진노 또한 무한합니다. 이런 화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중에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죠? 너무 힘들고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아 나를 가리우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난 한 6일 동안 아주 어렵게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 또 아주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이에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인 일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는 예수 믿는데요. 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일로 지장되어 있을 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가줄 뿐, 그 다음에 이런저런 혜택들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귐도 있고 애경사도 돌아보는 일들도 있고 외롭지 않고 이런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익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이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한번 터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그런 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얻게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지요? 방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물리적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사람이 바뀝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을 발휘하실 때 현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꿔가시는 뚜렷한 회심의 증거를 드러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릴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내용을 천천히 드러낸 분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어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규례와 틀을 깨뜨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에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종교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교회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바를 수 있고 참 사람이 나이스하다라는 느낌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지옥 백성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지옥 백성 될 것처럼 보여요. 연쇄 살인범이나 그 다음에 전쟁 미치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믿지 않는 자가 지옥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지옥 백성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자들이 지옥 백성 된다고 말하면 당연하지. 그 연쇄살인범, 그 강간범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성경은 믿지 않는 자가 지옥 백성 된다고 말씀할까요? 도대체 믿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길래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작정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속사를 믿지 않아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는 바라볼 때 그냥 세계사가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안에 보내시기 위한 구속 역사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구속론이라는 책에서 구속사를 단순히 신구약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구속사역이 이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라들을 나누시고 민족들을 나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안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도 개입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그 다음에 그랄 왕이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 모든 역사들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더서 같은 데는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종족이 다 죽임 당할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금욕과 고행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도록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일주일 동안 실컷 장을 보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놓아서 장을 딱 차려놓는데 그 상을 발로 차버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도바리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총체가 그 핵심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계획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런 면에서 불신앙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죄가 삼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 죄에 삼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모든 걸 다 해놔도 자 이제 이건 너 거야 받아가 그러는데 안 받아가면 그것이 우리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4층 사태에 가서 마음껏 떠드시고 주무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 사청에 목사님이 사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유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사청 싹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놨거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는데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은 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다워집니다. 그렇죠? 배려와 관용과 존중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와 고통 안에서 신음했던 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마음의 공감과 울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피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분께 구하시면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공작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 인간의 모의와 계략을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 뻔히 이렇게 하면 돈 되는데 아무리 돈이 되어도 주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우리만 타락했나요?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되고 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셔서 무한은 유 안에 끊임없는 즐거움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분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분을 독차지해도 여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분량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은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종 관계하면 사람 냄새 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신랑으로 삼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마음에 큰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친히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친히 십자에 달리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우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사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최종적인 계시자로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헤아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추론하고 유한으로 무한을 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리에 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전폭적 신뢰와 믿음으로 주를 믿고 주님을 믿어서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47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95편 찬송입니다.